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마땅히 작동되어져야 될 영적인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피고자 귀한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었습니다. 문자로 읽혀지긴 하지만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지 않도록 성령으로 저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의미하고 뜻하고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안에서 달성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실천적인 원리로 작동되어져서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구약 역사를 잘 알고 있는 바대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긴 했지만 가나안 땅에 무역 입성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무리 족속을 필두로 해서 가나안 7족속들과의 싸움을 벌여야만 되었고 그 족속들을 물리쳐야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그리고 있는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에서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패턴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의 지배와 통치가 끝났다라는 말이지 죄 자체가 완전히 소멸되어 다 날아가 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긴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절규했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바울의 절규는 성령을 소유하지 못한 불신자의 울부짖음, 불신자의 탄식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이런 울부짖음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탄식입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지 못하는 이 괴리감 안에서 신자는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상태, 이 상태를 죄와 육신에 마비된 상태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이미와 아직의 갈등 가운데 있는 일반적인 신자의 상태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인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신자 안에도 죄는 여전히 살아있고, 그래서 신자가 죄에 빠져 지냈던 과거를 뒤로하고 살아도 죄와의 갈등은 죽을 때까지 여전히 남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죽음의 몸으로부터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고 우리 몸의 진정한 구속의 날까지 탄식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 안에는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함께 역사합니다. 죄의 질서, 죄의 패턴,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길들여진 성령의 질서와 패턴이 우리 안에 함께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은혜가 신자 안에 역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도 역사하고 죄도 역사하지만 그러나 이 두 세력이 동등하지 않아요. 은혜 세력이 훨씬 더 크고 더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사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3장 3절의 성화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남아있는 부패가 한동안은 상당히 지배할지라도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계속 공급하는 힘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소욕이 마침내 이긴다. 이렇게 해서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며 은혜 안에서 자라간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중생한 소욕이 이기게 된다는 그 말은 은혜와 죄가 우리 안에 함께 역사하지만 결국은 은혜가 더 큰 세력으로 역사해서 반드시 죄를 죽이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신자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신자랄지라도 그 마음 안에 여전히 죄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의무가 있는가 하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를 죽여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요즘에는 빚도 능력이 있어야 빚을 많이 질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빚도 못 줘요. 어느 정도 사업의 수단도 있고 신용도 있고 그래야 빚도 질 수 있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빚을 질 수가 없어요. 지난 주간에 합신한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본인이 유학을 마치고 학위를 마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집을 빌릴 수 있는 그런 돈도 없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 빚을 지는 것도 뭔가 능력이 있어야 빚을 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새삼 깨달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빚과 관련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빚은 우리의 삶과 정신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채무의식, 부채의식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이 모든 일과 관련해서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빚을 많이 지면 마음에 큰 기쁨이 없죠. 카드깡을 해가지고 좋은 차를 타면 제대로 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좋은 차 타면서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말씀을 하기도 했지만 본문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빚진 자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빚을 졌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에 빚을 졌냐에 따라서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자는 육신에 빚을 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우리에게 무언가 베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육신 안에 거하는 죄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혜택을 받았습니까? 무슨 은혜를 입었습니까? 따라서 신자는 더 이상 일상생활에서 육신의 압제와 육신의 지배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육신에게 우리가 빚을 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신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에 빚을 졌습니다. 이 빚은 영원토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바울이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빚을 가지고 있다는 이 말은 의무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신자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아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래서 적어도 육신의 빚을 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과 성령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영으로 살아가야 될 의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우리가 빚진 자로 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도대체 무엇에 빚을 졌다는 이야기인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우리가 빚을 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빚을 졌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주신 영을 따라 살아가야 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신자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사실에만 안주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만 안주하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죄의 소욕이 남아있습니다. 그 죄의 소욕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성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육신을 따라 행하게 되어 있고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삶의 결과는 죽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를 죽여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살아남아있는 죄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소위 죄죽임의 교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개혁신앙에서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죄죽임의 교리죠. 물론 현대복음주의 교회 안에서는 이 내용을 잘 듣지는 못하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죄죽임의 교리를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죄죽임이 무엇인가? 사무엘 러더포드가 생명언약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잘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 곧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과 두 번째로 선택에 있어서 중립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등의 영혼 전체의 능력과 경향성이 사망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금하신 것, 선택에 있어서 중립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이것이 아닌 어떤 것에 우리 영혼의 의지가 기울고 작동하는 것이 사망 상태에 처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죄죽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정뿐만 아니라 이해력과 지성이 사망하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어떤 욕구, 이끌림, 경향성이 사라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무엘 로드푸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의해 원죄가 정죄를 받아 굴복될 때, 원죄가 정죄를 받아서 굴복이 되고, 또한 성화의 영, 성령이죠. 성화의 영의 지배가 이루어지게 될 때, 비로소 죄죽임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본문 13절에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죽여야 될 대상은 몸이 아니고 몸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처해야 될 것은 몸이 아니고 몸의 행실입니다. 인간의 육체 자체가 죄 본거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아담 안에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 자체가 죄와 아무런 관계도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있는 죄가 썩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과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8장 23절에서 양자될 것을 그토록 바라보고 탄식했던 것도 바로 여기에 있었고, 7장 23절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탄식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몸을 벗어버리면 영화의 상태로 들어가겠는데 몸은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몸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 안에 육신의 죄는 살아남아 있고, 그러니 바울은 그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몸의 행실이라는 이 말, 7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 탐심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1장 28절부터 30절에 바울이 열거했던 불의, 추악, 탐욕 등과 같은 이런 행위들, 그리고 2장 21절 이하에서 열거했던 유대인들의 죄, 도둑질, 간음, 살인 등등 같은 그런 것들이 바로 몸의 행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육체일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육체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육체일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몸의 행실, 육체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는 행실의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고름을 짜낼 때 고름만 짜내서는 안 되죠. 그 피부 깊숙이 있는 근을 짜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고약을 붙였던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 근이 빠져나와야 고름의 증세가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의 행실도 마찬가지예요. 외적 행위만 제거한다고 해서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면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무성한 잡초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잡초를 그냥 낫으로 잘라내는 방법이 아니고 그 잡초 뿌리를 완전히 다 캐내어 버리는 것입니다. 몸의 행실도 마찬가지예요. 몸의 행실은 육신의 생각과 같은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생각이 뭐라 그랬죠? 지성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도 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죠. 지향성이라고 말했죠. 끌리는 무엇이라고 말했죠. 이것 자체를 제거하지 않으면 몸의 행실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단지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의 원인인 뿌리를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몸의 행실, 특별히 몸의 행실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 신자들에게는 새로운 영적 자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했지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사 자기 몸을 버리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죠. 그래서 죄죽임은 우리 위에 새로운 자, 곧 중생하고 십자에 못 박힌 자아를 부여합니다. 이 죄죽임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자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노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자아를 가진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를 보내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자아를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그리스도인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1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아를 가지고 있는 너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너희는 어떤 너희냐라고 할 때 8장 1절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했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너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5절에 의하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영에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10절부터 11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살려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일을 신자가 자기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수행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은 신자 안에 들어와 사시는 성령, 영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봤죠. 8장 9절부터 11절에 바울은 성령께서 죽을 몸에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은 어떤 영입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죠. 그리고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 다음에 15절에 의하면 양자의 영입니다. 신자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죽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죽인다는 이 표현 매우 주의 깊게 이해해야 될 표현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죽인다. 만약에 이 일이 물리적인 일이라고 하면 성령을 도구로 사용한 것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잡초가 많이 무성했습니다. 그럼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지요? 어떻게 하지요? 하다못해 손으로 뜯든지 손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아니면 낫을 도구로 잡초를 제거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죽인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나요? 주체가 우리고 성령을 도구로 사용하여 죄를 제거한다, 죽인다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해하면 큰 오산이죠. 성령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은 우리의 도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은 제3위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인격적 존재예요. 자가 여러분들을 도구로 사용할 때 기분이 좋습니까? 매우 기분이 안 좋죠. 하다못해 인간도 그런데 성령이 도구로 사용이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도구처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성령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말은 우선 죄를 죽이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하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면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될까요? 할 수 있다 하시니가 그러면서 무조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세와 태도를 보여야 될까요? 아니죠.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가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뭐냐면 단순한 의무 준수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알릴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존 오웬은 영적 사고라고 하는 책에서 기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에 제일되는 목적은 마음속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은혜의 원리를 자극하고 부추겨 바른 행사를 갖도록 하여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생각들과 영적인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하며 그에 맞는 정서를 갖게 하는 데 있다. 그에 맞는 정서를 갖도록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생각들과 영적인 생각들을 갖도록 해서 거룩한 정서를 갖도록 하는데 기도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일이 싫어졌어요. 미운 사람 보면 얼굴이 획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께서 우리 안에 이미 성료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생각을 자극하여 그러면 안 되지라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정서를 갖도록 만드는데 기도의 목적이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이런 도구로, 이런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기뻐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니 이게 완전히 주객이 그냥 전도돼버린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선하다 거룩하다 하신 것에 영적 흥미가 느껴지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엉뚱한 것을 오히려 달라고 기도하니 도대체 기도가 어떤 용도와 목적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의 싸움을 벌이거나 갈등하기보다 죄를 보면 죽일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약속 중에 하나가 뭐지요? 죄를 지극히 미워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죄를 죽인다는 이 말을 죄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영적 정서의 도움을 받아 죄를 죽인다 할지라도 죄의 존재성 자체가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죄를 죽이는 일은 이 생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정욕은 절대로 우리 안에서 자취를 감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할 때 죽이면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kil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mortify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억누른다, 약화시킨다는 단어예요. 죄는 절대로 죽어나가지 않습니다. 약화될 뿐이에요. 그러므로 죄를 철저하게 죽이거나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버려서 더 이상 죄가 우리 안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죄의 잽을 날려야 돼요. 가격을 해야 됩니다. 힘을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공예배를 이렇게 들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암송해야 되죠? 그것 자체가 의무면 힘겨운 거예요. 이해되지 않고 알 수 없는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 이게 얼마나 지루한 일입니까? 그러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알면 그것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이런 면에서 완전히 죄의 뿌리를 없앨 수는 없지만 죄의 뿌리를 뽑아내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욕은 우리에게 우위를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격투기를 보시죠. 레슬링을 때려보시죠. 어떤 사람이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을 제압한 사람, 그 사람을 눕혀놓기는 사람이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를 그런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올라타도록 만들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죄를 제압한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우리 스스로 힘과 능력으로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죄 충동을 억누르는 것은 인간의 의지력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명기 7장 20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될 일을 염두에 두고 뭐라고 권면했는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라고 말했습니다. 신명기 강의할 때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는 신약으로 말하면 아직 우리 마음 가운데 색출당하지 아니한 죄의 세력을 가리켜요. 그런데 이 죄의 세력을 죽일 때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시겠다고 말했는데 역사서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실제로 왕벌을 보내셔서 죄를 죽이신 가나안 족속을 멸하신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도움을 의지함으로 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 이것을 신약의 언어로 바꾸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죄를 죽이라는 말은 바로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부르짖음과 탄식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치우치지 않아야 될 두 가지 극단이 있는데 먼저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고 해서 우리 편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럴 때 위로를 받죠. 그죠? 일반적으로 그런 멘트를 잘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편에서 아무 할 일이 없습니까? 물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적 성장은 하나님 없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없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없이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편하죠. 그게 바로 암은 제거하지 않은 채 그냥 외부의 상처만 그냥 싸매주는 것과 같은 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속구적으로는 죄의 정욕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 뭐지요? 굳은 결의로 죄를 죽이려는 자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가 하면 로마 가톨릭 주의자들이나 수도사들이 이런 방식으로 죄를 죽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보니까 어떤 일이 나타나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하는 신이 참신이다. 능력 대결을 벌이죠. 바알 제상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이여 내려오소서 그렇게 간구했지만 불이 내려오지 않자 칼로 자기 몸을 상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금욕, 수도, 참선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23절에서 언급한 바대로 자의적 숭배와 교만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유익하지만 육체를 따르는 일을 금하는 데에는 이런 방식이 아무 효용이 없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외적으로 이런 일을 행하면서 다른 쪽으로는 육체 정욕을 발휘합니다. 좋지 않은 얘기긴 하지만 간혹 사제들 중에 소아성애자가 발각이 되죠. 그죠? 물론 그런 일은 꼭 뭐 로마 가톨릭에만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게 뭐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깨끗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쪽으로는 죄를 짓는 거예요. 이런 방식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해는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배교의 본질과 원인이라는 책에서 자신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죄를 죽이는 데 있어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과 효력을 경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다른 수단에 빠지는 것을 쉽게 발견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수단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신에 매달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불로 몸을 지지기도 하고 십자가 위로 걷기도 하는 때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기도 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죄의 힘과 관련해서 또 다른 극단이 뭔가? 자기 힘으로만 하는 것도 또 다른 극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극단은 은혜와 자유를 핑계로 죄를 죽이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뭐 이 정도면 되었지요. 뭘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로마서는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들이나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죄 죽음의 교리를 모릅니다. 지속으로도 모르고 그것을 따라 삶을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각성된 정도만큼만 신앙생활해요. 영적으로 각성된 정도만큼만 신앙생활합니다. 영적으로 각성된 정도만큼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참 좋지 않지만 한국 교회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게 뭡니까? 영적인 정서를 고양시키는 일이에요.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멘트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막 찬양하죠. 드럼치고 북치고. 저도 한때 그런 일에 리더여서 잘 압니다.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각성된 정도만큼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죄를 죽일 수 없어요. 상처만 내지 약간의 타격만 가하지 죄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끝없는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 분위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음악이 깔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도 되는 것입니다. 멋진 멘트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양극단을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를 따라 죄 죽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신앙생활의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라고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반드시 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이 원천이 되고 기초가 되고 에너지가 되어져서 그 다음에 죄 죽임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죽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죽어요. 오랜 기간도 함께했던 안장님도 돌아가 있습니다. 8장 10절, 11절에 영에 있는 자들도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하면 6장 23절에서 죄 싹쓴 사망이라 그랬는데 바로 그 영원한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영원한 죽음으로 이해된다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할 때 이 산다는 말도 단지 생물학적인 삶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새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분상의 변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서 파생되는 기쁨과 위로, 활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종말론적인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기 때문에 허무의 정서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죽이는 것과 참된 영생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죄를 죽이면 산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 믿으면 삽니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말씀도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한 죽고 하나님이 되는 산자로 이기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육신 안에 죄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죽여야 되죠.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꾸준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만 외우고 오늘 본문은 어디 가는지 몰라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또 여러분들이 극단으로 오해해서 죄를 죽이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긴 하지만 이것을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죄를 죽였기 때문에 영생 얻습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했잖아요. 영생은 무엇으로 주어집니까? 선물로 주어지죠. 내가 애써서 힘써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선물이지 내가 성취한 대가로 얻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안 죽여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단은 사용해야 돼요. 제가 어제도 세가족 성경화하면서 그런 말씀을,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제가 밧줄로 튜브를 묶어서 던졌습니다. 튜브를 붙잡고 살아나왔어요. 살아온 여러분이 저한테 감사하겠죠. 그죠? 목사님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튜브를 붙잡지 않았다면 살 수 있어요? 죽습니다. 그때 튜브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만약에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그 사람 죽습니다. 영원한 형벌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냥 용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러나 만약 용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의무를 행하는 즉 용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살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제시된 의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뭐를 약속을 해도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꼴찌를 하는데 꼴찌한 학생한테 이번에 전교 1등 하면 내가 아이패드를 사주겠다. 약속은 주어졌어요. 그에게 줄 수 있는 아이패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충족시킬 수 없겠죠, 그죠? 이런 것처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는 이런 이 말씀을 조건에 충족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그 조건에 충족할 수 있는 신자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뭐라고 말했어요? 1절 2절에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이중은혜라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참으로 그러나 이중은혜지만 칭의는 오른손이고 성화는 왼손이라고 그랬죠. 중요한 것은 칭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으면 성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에게 지금 칭의를 말한 사람에게 지금 성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죄 죽임은 필연적이에요. 우리 안에 죄는 죽어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죽임을 실천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분명히 말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그와 연합되어 그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죽임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가 죄도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를 죽일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무엇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신자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실제로 죄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성이 죄를 죽일 수 있는 존재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죄 죽임을 실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그러면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다. 십자에 죽으셨다. 그러니 너희도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모종의 영향을 미친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죄를 옛사람에 비유했습니다. 썩어질 몸에 가하는 죄를 죽이라고 말할 때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은 이 옛사람, 죄를 죽이는 과정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의 공로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회심한 뒤에 죄를 자각하고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타협하지 않고 죄와 대항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죄는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떠날 수가 없잖아요. 죄로부터 떠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죽는 방법이에요. 육신을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육신에 있는 동안에는 죄로부터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도피처는 어디에도 없어요. 교회당에도 없습니다. 신자의 마음속에도 없는데 어디에 죄와 무관한 도피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사명에서 건져 내오시기를 간구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죄와 싸우되 부단히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뒤틀려져 있는 그 마음, 본성, 성향 거기에 더 자극을 받지 마시고 그거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맞지 맞장구 치지 말고 부부간에도 이런 정도면 화가 날 한 거 아니야? 그래 맞아. 박수 치지 말고. 그래도 우리가 신자인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서 죄를 죽일 수 있는 정서를 서로 공급해 줘야 되는 거죠. 이게 성령 안에서 교제지요. 이게 안 됐던 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니겠습니까? 존 오웬은 적극적으로 죽이지 못한 죄 위에 자비를 적용하는 것은 복음을 빙자하여 육체 목적을 이루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죄를 죽이지 아니해놓고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는 매우 크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뭐라고요? 복음을 빙자한 육체 죄를 짓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더 많은 죄가 가능하도록 더 많은 죄를 담대하게 짓도록 우리를 위해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야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죄를 지은 일과 관련해서 몇 가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죽어야 될 죄는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죠. 제가 엊그제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특공대가 시리아의 어떤 그 과격 집단 있잖아요, 그죠? 그 집단의 두목을 죽였다는 아이였습니까? 제가 그 뉴스를 봤어요.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수개를 죽이면 힘을 못 쓰거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유혹거리는 뭐죠? 어린아이한테 금은 그 다음에 명예 권세 주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유혹거리는 장난감이고 과자예요. 노인에게 있어서 유혹거리는 뭘까요? 바실레가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다윗이 제의를 하지요. 그때 바실레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나이 이제 80세인데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노래의 소리를 알아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노인에게 익스트림 스포츠가 유혹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유혹거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노인에게도 성적인 정욕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최대 적은 무엇입니까? 여가입니까? 게임입니까? 스포츠입니까? 방탕한 삶입니까? 여러분들의 최대 적을 죽이셔야 되는 거예요. 죄중과 관련해서 제가 주의해야 될 몇 가지 사실이 있다 그러는데 또 하나는 죄는 절대로 우리를 극단으로 몰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수롭지 않은 일로 시작이 돼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매우 사소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욕을 자극하고 부추겨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죄는 이 정도만 하겠다라고 말하고 물러나지 않습니다. 죄는 절대로 한계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의 생명을 요구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탈탈 다 털어버립니다. 죄는 한 발자국만이라도 떼기 시작하면 끝까지 우리를 몰고 가고야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 오늘만 한번 즐겨보지.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오늘만 한번 즐길 수 있나요? 아이들이 딱 한 번만 그러죠. 너무 예뻐서 들어주죠. 그러면 아이가 그 다음에는 딱 한 번만 하고 더 이상 요구하지 않나요? 아니죠, 그죠? 오늘 생일인데 엄마 딱 한 번만. 저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죄지음을 실천한 사람인지 아닌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네 가지로 답하고자 합니다. 사무엘 러더포드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탁월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네? 제가 훌륭한 사람인가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설교 못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선배들의 빚을 진 거예요, 제가. 사무엘 러더포드는 죄죽임에 존재하는 행동 양식에 네 가지 종류의 행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죄죽임을 실천한 사람들은 악기 소리, 노래 소리, 집, 정원, 많은 소유, 금과 은과 같은 이런 유혹거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마치 죽은 자에게 음악 소리를 들려주는 것과 같은 반응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죽은 자에게 마신 음식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죽은 자에게 좋은 음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죄주임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흥분하는 일에 흥분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와 같아요. 두 번째로 외부로부터 무엇이 작용할 경우에 약간 움직이도록 만들지만 그다지 움직이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크게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외부의 충격이 탁 주어지면 너 한번 쳐? 나도 쳐?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어려운 시험에 성급하게 반응하거나 상대의 혈기에 네가 그래? 그러면서 눈 치켜두고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죄주임을 실천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고의 선이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이 고정적으로 기울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을 갔죠. 그때 하나님의 궤를 내어왔을 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궤 중요합니다. 언약궤. 그런데 언약궤를 그냥 돌려보내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주임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거 아니면 내가 죽는다. 라엘처럼 응?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아니면 죽는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친밀합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추격했을 때 맨발로 감람산으로 올라가면서 울면서 재를 뒤집으시고 올랐습니다. 그때 뭐 여러 사람들이 시바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막 놀렸죠. 그죠? 그때 다윗은 거기에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라.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과정이니 하나님의 다루심이라면 내가 거기 순복하겠다. 이런 자세와 태도를 보였지 그런 상황에 혈기를 부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안에 옛사람의 부패성은 여전히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 죄성을, 이 몸의 행실을, 이 몸의 행실의 원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따라서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로버트 볼턴은 죄 죽음의 실천이 없는 삶이야말로 육체의 종류를 따라 사는 삶이며 이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결정적인 표지라고 그랬습니다. 죄죽임의 삶이 없는 삶이야말로 육신의 종류를 따른 삶이고 죄죽임이 없는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신자의 결정적 표지다. 이 말은 죄죽임의 교리를 따라 죄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야 정상적인 신자의 삶이라는 말이 되겠죠. 이런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실행되고 적용되어서 일반적인 선택을 하고 결정할 때 이 원리로 자연스럽게 선택도 하고 결정도 하고 어떤 일을 추진도 하고 그래야 되지. 작은 일에 자극받고 거기에 흥분되어 당신이 그러면 내가 더 당신만큼 아니 더 이상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겠다는 이런 식의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짧은 두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좀 오랫동안 설교했는데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익숙하게 적용해서 여러분 일상의 삶이 죄죽임의 교리가 실천되는 삶, 죄가 죽어나가는 삶, 아니 죄가 약화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통치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저희가 듣고 이 말씀의 의미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얼마나 많은 의미를 함유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말씀의 깊고 오묘한 뜻들을 함께 헤아렸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와 궁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깊고 오묘한 뜻들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체득하고 훈련하고 이 내적 삶의 방식이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원리로 작동이 되어져서 일상적인 삶 가운데 죄가 죽어나가고 약화되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통치가 되고 그분이 우리를 진정으로 다스리는, 그래하여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그러한 귀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놀라운 역사를 그리스도께서 이미 행하였습니다. 또 죄를 죽일 수 있는 환경을 성료로 조성해 놓으셨습니다. 새로운 자아도 주셨습니다. 이런 영적 환경 안에서 있다 알면서도 죄를 죽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진정으로 우리 안에서 죄 죽임의 교리가 실천되는 그러한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이 되어서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씀하는 그 진정한 영생의 삶에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는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